오늘 8월 18일 2019년 예수인의 표징 세 번째 사랑의 표징입니다. 앞부분에 고린도전서 같이 읽고 제가 1절부터 교독해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을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8절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쭉 같이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편지의 말미에 뭐라고 편지를 쓰는가 하면은 아무튼 갈라디아 교인들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고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인, 그러니까 예수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왕 흔적을 남길 때에 사랑의 흔적을 좀 남기자. 이게 어쨌든 간에 오늘 그게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순서대로 말씀을 보아갑니다. 첫 번째, 예수인은 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 예수인은 끝까지 사랑하였다는 소문, 흔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어릴 때부터 그저 저를 잘 아시는지라 사람의 만남에서 날 때보다 들 때보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날 때,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도 같았어요. 예수님도 떠날 때에 그때 내가 떠날 때가 알게 되었구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슨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되겠지만 직장에서 또는 어떤 관계에서 이사를 떠나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떠날 때에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만남이 시작되고 이별의 시간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언제가 되어도 사랑으로 매듭지을 수 있기를 소원하십시다. 소원이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끝에만 사랑하였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완성됩니다. 사랑은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대해서 애드가 되면은 불결하고 불쾌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사랑으로 시작을 해야 끝까지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갔던 자리에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만났던 분들에게 어떤 헤어짐의 매듭을 지으셨나요? 어떤 소문이 남겨졌나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공감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내가 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에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세 번째 포인트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최소한 내 동기에 있어서는 그것이 부족해서 표현이 어떻게 되고 모자라고 할지언정 내 동기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사랑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동기의 일관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아있는 기회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인은 죽어가는 세상을 사랑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내 인생의 최악의 최악의 바닥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나는 더 악한 존재입니다. 남들이 어느 누구라도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때마다 리마인드 할 것은 저 사람이 나 있는 내 속에 지나갔던 생각을 그대로 알면은 저 정도만 말하고 그칠까. 세상에 어느 사람이라도 나에게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과소평가해 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알아주시는 예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로 혹시라도 당신을, 우리를 품는 손을 어찌할까봐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니까요. 그 예수님이 나를 품어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분이 제일 바닥에 있다가 이분이 제일 높은 곳에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할 때라도 주님이 네 모습이 네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네 모습이야. 그게 예수님의 온성된 모습. 그게 종말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한 게 있습니다. 참 어떤 분들을 보시면은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정도의 성품과 온유함과 자비로움과 평화스러움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 바라보고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시고요. 그게 성화고요. 그 영화라는 것은 나중에 완성품은 예수님께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스럽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거 없으면은 우리는 가다가 낭망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작점도 맨 바닥도 십자가고 끝에 있는 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가운데에 있어서 이것저것이야. 이게 벌써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걸 아는데 가운데 숨 졸이고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그 발을 씻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어떻게 사랑으로 반전을 시키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잘난 자인지 부단한 힘겨루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학교 가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또 마찬가지. 좋은 동네 가면 마찬가지인 줄 알았는데 또 마찬가지. 다 뭐에도 파도가 있다고 다 한결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열두 제자로 뽑힌 것은 그들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을 대신할 영적인 이스라엘을 교회의 대표로서 누군가가 필요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은 그냥 겸허히 처신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거가 그렇게 흐르지를 않습니다. 본래부터 우리 집안 중에 내가 그래도 뭐 해놓은 거 하여튼 뭔가를 끄집어내어서 내가 거기다가 크레딧을 가지려고 해야 숟가락 하나 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좀 특별해서 그런갑다 라고 그 잣대로 나머지 11명을 보니까 이게 도무지 열두 사도의 반열에 들만한, 요즘 말로 하면 깜이 아니에요. 저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직분자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뭐로, 아유 저러고도 아유 이게 쯧쯧쯧쯧 합니다. 자기 모습은 보이지 않고 12명이 똑같은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집안이 평안하겠습니까? 그 직장이 괜찮겠습니까? 그 교회가 괜찮겠습니까? 그 안에서 끊임없이 당파짓기와 수군거림이 그치질 않습니다. 종들이 행하는 그 당시 시대에 이것은, 그런 발 씻어주기란 충교교법을 예수가 택한 것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집에 가니까 마침 하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발을 씻어줘야 되지? 형님이 씻어줍니까? 제일 어린 요한이 씻겨줬나? 제 생각엔 요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대해서 요한복음 끝에 가면 아주 베드로나 요한이나 뒤끝이 대단합니다. 그게 예수인의 결론이 나올 겁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것이 끊임없이 밥 먹을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 자기네들 관행에 있어서는 모임에는 대접받고 거기에 손 씻고 발 씻고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면은 또 전체가 불편해하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떠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것을 택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데서는 매일 저기 이렇게 다른 장소 가면은 다른 거 했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만약에 친교하는 자리일 것 같으면은 어떤 걸 택했을까? 저는 정해놨습니다. 제가 할 거는 뭔지 저는 압니다. 우리 남자들에 대해서. 저는 그거 합니다. 이게요, 발 씻는 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심하다가 맨 마지막에 남겨주는 것을 그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공기처럼 공기가 맑은 공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세먼지 뭐 많은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이런 세속의 가치관, 세속적이라는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죽음을 넘지 못하는, 죽고 나면은 거기 대해서 이렇게 끝내버리는, 더 이상 뭐 비신이 뭐니 상관이 없는 그런 감각적인 것,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건데 수금을 넘지 못하는 가시적인 것 여기만 다인 줄 알고 이것으로만 절대적인 가치로 알고 추구하며 사는 라이프 스타일, 그게 세속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딱 끝나버리면 그것은 끝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 하다가도 당신이 지금 언제면 끝납니다 하면 그 끝나요. 아무리 돈 한다 하더라도 사업에 성공했더라도 자식이 어떻게 딱 됐으면 바꾸겠습니까? 끝나요. 하나하나가 천국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로 통합된 세계관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가치관이에요.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더 잘 살고 참 잘 살고 계속 잘 사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세속의 가치관과 행태가, 관행이 삼투압 현상처럼 마치 우리가 있으면은 수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스며들듯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높으면은 여기 대해서 빠져가는데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스며드는 이 물꼬를 돌리고 쓰레기처럼 모아서 교회 밖 세상으로 돌리려는 예수님의 간절함 때문입니다. 아무리 만들어 놔두라도 이 사람들이 내 떠나고 나면은 지금 껍데기는 예수님의 제자고 열두 사도고 뭐라고 돼 있지만 안에서 하는 거는 세상의 그 행태와 예수님 믿을 때 들어왔을 때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이나 바뀐 거 없이 그대로 갖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돈은 교회 안이 많겠습니까? 교회 밖에가 많겠습니까? 잘난 사람이 교회 안이 많겠습니까? 교회 밖에 많겠습니까? 멋지고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큰 사업하는 사람이 교회 안이 많겠습니까? 교회 밖에 많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그것과 똑같은 거로 갖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가치를 삼고 그것에 성공하면 축복받았다 그러고 그것에 흔들리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늬만 교회지 내막은 세상입니다. 오히려 더 비참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아니면은 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차라리 그런 생각 없으면은 쭉이라도 사는 건데 포장해가지고 살려 하니 다 갈 수도 없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가운데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세상도 못 가지고 교회도 못 가지고 정말 남 볼 거 없이 자기 보면 압니다. 지금 예수님의 느끼시는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생활하고 사귀고 애들도 같이 키우고 또 SNS로 연락하는 모임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열뜨게 하고 관심 끄게 하고 궁극적인 거 말합니다. 돈, 사업, 자식 성공, 업적, 성과, 인정, 외모, 그것만 보는, 오케이?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그것이 절대로 돼 있는 세속적인 가치가 여과 없이 교회란 하늘나라 공동체 안으로 끊임없이 넘실넘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이는지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은 벌써 넘어간 겁니다. 살아있는 거는요, 몸부림을 치고 있어야 살아있지. 세상이 물결처럼 흘러내려가는데 죽은 것은 고래만한 덩치라도 떠내려가고요. 송사리같이 한 마리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 모임에 오셨다면 예수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실까? 모든 아트에서 말하는 퍼포먼스를 어떤 시위를 하실까? 또 예수인들에게 어떤 대체적인 삶, 라이프 스타일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요즘 하는 말대로 하면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게 그것이 저 사람이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궁극적인 순간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진 다 못해도 네가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바라볼 때에 참 저렇게 살고 싶으면 좋겠다.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와 평안을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자리입니까? 지금 그게 여러분의 가정, 친구, 직장, 교회 이 안에서 전도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옳시다. 세 번째, 사랑의 기억은 예수로 완성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상대하실 때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이미 팔아먹으려고 작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오바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거룩하고 더 의로워요. 아, 이것도 좀 심한 거예요. 그런데 발 씻는 게 뭐길래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 못 씻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발 안 씻어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좀 심한 말이다 싶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상 중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요, 또는 자식과의 관계에서요, 무조건 일단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러면 벌써 그거는 끝난 거예요. 사랑은 본질상 편들기입니다. 사랑은 본질상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논리로 따져가지고 저거는 더 거룩하니까 그 편들지 아니고요, 내 새끼니까 일방적으로 편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편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은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가는 것이지요. 사랑은 본질상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 이유를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넘치는 사랑의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기억이 없는 사람은 넘치게 남을 대우할 줄도 모릅니다. 사랑의 시작은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대화 나눌 때에 내가 이거 사랑했고 내가 이거 베풀었고 내가 이거 희생했고 이거를 첫 시작으로 하시면은 여러분 잠깐 뒤로 물러서서 보십시오. 그 사람의 생애는 상처가 많아요. 그 사람의 생애에는요, 관계가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계속 단절되고 끊어집니다. 왜 그런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출발점 단추를 잘못 잠갔습니다. 받아봐야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너희가 이것을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면도칼보다 더 예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목사가 설교하니까 이거 듣고 그냥 아 좋은 말 했다, 은혜 받았다, 눈물 흘리쳤다. 여러분, 그 눈물이 악의 눈물도 될 수 있고 감정의 눈물도 될 수 있고, 저도 그래왔기 때문에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눈물이 은혜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과연 그러한가 따져보시고 여러분 삶에 들어가면은 속이 쓰립니다. 아파요. 그리고 해보시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성육신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되어야 그 다음 일이 되는 것이지, 백날, 천날, 30년, 40년, 50년 목사 설교 들어요. 설교는 광고입니다. 아무리 좋은 광고 있어도 맥도날드 하나라도 살려면 1불이라도 2불이라도 자기 돈 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로 중요하게 강조한 건데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했는데 제자들이요, 그 뒤에 기록을 보면은 그대로 발을 씻어 주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 전통 가운데 1년에 고작 해야 우리가 그 세족식이라고요. 저기 그 이렇게 고난 주간에 목요일 날 먼디 Thursday에 전통적으로 세족식 하는 것 외에는 성찬식하고 다르게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안 했을까? 내가 너희에게 이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면은 발 씻는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발 씻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알고 말고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발 씻어주는데 라이센스가 필요합니까? 때로는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냥 이 자리에서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예수는요, 이 말씀을 볼 때 보통 우리는 뭐라고 접근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인 행위나 윤리적인 덕목으로 접근합니다. 그거 있습니다. 그게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지만 그런 단순히 겸손해야 된다는 도덕적인 행위나 윤리적인 덕목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초점은 behavior, 행위, 눈에 보이는 행동, 이거 해라는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 마음과 중심, heart, 그것을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보면요, 예수께서 자기가 돌아가실 때가 아시고 아신다는 말씀이 총 6번 나와요. 근데 두 번은 예수가 자신의 때에 대해서 아는 거고요. 나머지 네 번은 제자들에게 때가 되면 알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겠느냐? 남에게 가르치는 아는 겁니다. 그 말은 앞에 있는 두 번에 있어서 그때에 기다리시면서 그분이요, 왜 하필이면 제자들이 뒤에 보니까 왜 하필이면 그때에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으시고 그게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갖고 와서 그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속에 많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앉으셔서 너희가 이것을 알겠느냐라고 말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의 마음을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애를 낳아보니까 엄마 마음을 알겠다. 또는 가게 했던 분들은 내가 주인이 돼보니까 종업원에 뭘 알겠다. 내가 남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보려고 그 영혼을 품어보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수고했는지 알겠다. 자식을 키워보니 내가 어릴 때에 부모님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툭툭 던졌던 말들이 얼마나 가슴에 못을 박았겠나. 그것을 알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지금은 몰라도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니까 그것을 알아라. 그대로 행하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가?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본을 보여주는 것은 어디까지만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 발 씻어주는 것까지 우리가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발 씻어주는 것, 우리는 그걸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1년에 무슨 신교봉사, 무슨 봉사 한번 하고 나면은 평생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거니까. 하루에 70번씩 7번 용서하면은 기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맨날 몇월 며칠에 무슨 밥 먹었고 이거 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은 밥을 정말로 안 먹어봤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숨 쉬는 거 기억하십니까? 나에게 습관처럼 돼 있는 거는 기억 안 합니다. 근데 처음 운전 배울 때 긴장했던 거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따라할 수 있는 것은 발 씻어주는 자리까지. 대단한 줄 알지만은 나는 여기에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발 씻어주는 내가 해주는 것을 이것을 받지를 못하면은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껍데기는 아무리 있어도 내가 남을 향해서 발을 씻어주고 수고하고 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발 씻어주기 싫어하고 그들을 부리고 싶어하고 그들을 누르고 싶어하고 나를 방어하고 싶어하고 했던 것들이 쑥쑥 드러나 보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했을 때에 나는 이 정도 가지고도 이런데 그 현상 보이는데 그 자리 오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거를 가져봐야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이분이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투자하고 이거 해보지 않으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부족한 자라는 거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은 출발점이 내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요? 내가 의인으로서 내 의를 더 계급장처럼 올리겠다고요? 아직까지 이거는 좀 있다가 폭발하고 터지고 시험들게 하고 자기도 시험드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어떤 대접이라도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입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이고 끝으로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사람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보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실 때 예수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품어주셔서 하시는 이 예수님 보실 때에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레피테이션이 누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결과적으로는요 고린도 전서 제가 요즘 와서 참 많이 이렇게 와 닿는 부분이 고린도 전서 13장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거울은 사람들의 거울을 앞만 비춰봐도 희미해요. 그 사람들의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가 보는 그 거울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내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실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런즉 우리가 오늘 맨 처음 시작할 때 읽은 대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새 찬송가 455장, 통일 507장입니다.